자, 오늘 오전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한 주를 주시고 주께서 이렇게 귀한 지체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며 또 우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께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주님의 주신 그 은혜에 따라 걷는 그 삶의 훈련들이 참 우리 실생활 가운데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또 오늘 이렇게 모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씀과 찬양과 교제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또한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이번 달 초에 성경부를 시작하면서 4달 주어진 시간이 4달이고 총 주수로 16주인데 이 16주 동안에 분열왕국에 대해서 좀 다 짚어보려고 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분열왕국 시대가 차지하는 그 성경 분량이 조금 많기는 해요. 그래서 계산한 이거를 16시간으로 나누면 하루에 한 번에 3장씩 나가야 되는 분량이에요. 성경 그 1장, 2장, 3장 그 3장씩. 그런데 이제 오늘이 넷째 시간이고 지난 시간까지 3시간을 했는데 3시간 동안 2장 나갔습니다. 그래서 목표했던 바에 크게 지금 못 미치고 있어서 마음을 바꿔먹고 그냥 이대로 8월까지 분열왕국을 다 끝내려고자 했던 욕심을 내려놓고 천천히 좀 더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깊이 있게 나가고자 좀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에는 이렇게 왕국에 대해서 왕들에 대해서 또 요약 좀 하고 이러려고 했는데 그 정리가 지금 분량이 좀 많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거보다는 뒤에 보시면 이미 다 가져가셨나? 이제 모자른가요? 제가 그래요. 예, 프린트 나오면은 다시 한번 보시고요. 첫째 시간부터 오늘 것까지 스크립트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뒤에 놨습니다. 책처럼 그냥 편하게 보실 수 있게 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너무 길다고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것도 조금 더 요약을 해서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다음 주에는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뒤쪽부터 찾으시는 게 빠를 거예요. 뒤에서 네 번째 장에 여로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열왕기상 13장 말씀 그 부분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드린 게 그냥 제가 이걸 가지고 이게 스크립트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 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지난 시간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오히려 잘못된 경배 날짜를 잡았죠. 원래 장막절은 7월 15일 날 정도부터인데 한 달 땡겨서 8월 15일, 8월 1일부터 8월 15일로 바꿨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잘못된 경배 날짜에 잘못된 경배 장소 어디죠?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델과 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버렸죠. 이렇게 잘못된 경배 장소에서 잘못된 경배 대상, 즉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경배가 금송아지로 경배가 바뀌도록 이렇게 잘못된 경배 대상에게 희생물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각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또 받으실 만한 경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여로보암은 분명하게 마귀를 섬겼습니다. 이 열왕기상 12장에는 이런 얘기가 없어요. 사실 여로보암이 이런저런 나쁜 사악한 일을 했지만 마귀를 섬겼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동일한 시기를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하 11장 15절에 보면 분명하게 여로보암이 마귀를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역대기하 11장 15절 말씀 보시면 여로보암이 산당들과 마귀들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들을 위하여 스스로 제사장들을 세웠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셔서 여로보암을 꾸짖으셨습니다. 13장 오늘 열왕기상 13장 1절 보시죠. 오늘 말씀이 열왕기상 13장 말씀입니다. 1절 보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이름의 아이가 태어나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들의 제사장들을 내 위에 헌물로 드릴 것이요 또 사람들의 뼈를 내 위에서 태우리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게다가 딱 그가 누가 그렇게 할 것인지를 이름까지 밝혀서 말을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의 다윗 왕국의 요시아라는 왕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이 경고에 화가 난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으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손을 해서 붙잡아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붙잡아 했는데 손이 이렇게 말라버려서 거두어 드리지 못했다라고 그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가리킨 그 손, 저자를 잡아라 했는데 그게 손이 그대로 이렇게 굳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질 못했습니다. 깜짝 놀란 여로보암이 급히 태도를 바꿨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한테 불리한 일들이 생기면 태도를 급변합니다. 회복시켜달라고 오히려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사람한테 간청을 하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주께 간청하여 여로보암의 손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게 누군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대로 약 300년 정도 후에 어떤 기록에 의하면 한 250년 정도 어쨌든 비슷합니다. 250년 300년 정도 후에 남왕국 유다에 요시아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요시아 남왕국 유다에는 선한 왕들이 많이 있죠.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지만 남왕국 유다에는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한 왕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요시아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300년 정도 후에요. 이때로부터. 이때는 이미 이 북왕국 이스라엘, 이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었던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시리아에 멸망한 지도 벌써 한 100여 년이 흐른 아주 훗날입니다. 요시아는 할아버지 므낫세 하면 이미 많이 아실 거예요. 므낫세 사악한 왕 중에 하나였죠. 그의 아들 아몬, 요시아의 아버지였던 아몬도 마찬가지로 므낫세 못지않게 사악했다가 암살을 당한 왕입니다. 이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이 들여온 우상 숭배를 싹 제거했습니다. 이 요시아는 유다에서뿐만이 아니라 유다에서 이제 개혁을 진행을 나가면서 아시리아가 쇠퇴한 틈을 타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지역 망했지만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도 이 일들을 실행하였습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때 여로보암 때에 금송아지를 그 두 군데다가 하나씩 갖다 놓고 섬기기 시작했잖아요. 300년이 지났을 때 이제 북왕국 그 사마리아 지역은 이 금송아지 숭배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 금송아지 오랫동안 금송아지 숭배의 중심지였던 베델과 베델에서 여로보암이 세웠던 이 제단을 훼파하였고 거기서 거짓 선지자들의 뼈를 불살랐고 산당들을 없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왕국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도 무려 100년에서 13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까지 유효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300년이 정말 길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 300년이라는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실행을 하십니다. 성경에서도 한 10장 정도 넘어가면은 300년이 훅 지나가요. 열왕기상 13장에는 이 이름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조금 더 이어집니다. 이 사람은 아주 강직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왕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여로보암의 손을 낫게 해준 이 사람 여로보암이 감사의 표현으로 보답을 하겠다라고 말했을 때 거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열왕기상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보상을 주리라 하자, 8절,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이르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이다. 주께서 주의 말씀을 통해 내게 이같이 명하여 이르시기를, 빵도 먹지 말고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나이다. 하고 10절, 이에 그가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로 올라갈 때에 택한 길로 되돌아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제 자기가 할 일들을 끝마치고 하나님의 말씀들에 따라서 돌아가고자 합니다. 바로 그 뒤에 11절에 보면 이 베델은 북왕국 이스라엘이었고요. 지금 금송아지가 모셔진 곳입니다. 이 베델에 있던 한 늙은 대언자가 등장합니다. 베델은 이미 영적으로 많이 기울어졌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이렇게 여로보암의 이러한 잘못된 하나님 경배를 바꾸는 일들로 인해서 많은 레위 지파들, 제사장들이 이미 남왕국 유다로 이동한 상태였고, 북왕국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많은 신실한 자들이 제사장들을 따라서 이미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베델에는 이미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아마 거의 없었을 거로 생각되고 있었는데, 그때 베델에 존재하던 늙은 대언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에게 한 말을 아들들을 통해서 다 듣고 나서 그를 뒤따라가서 만나 자기 집으로 가서 빵을 먹자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곳에서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대언자에게 가서 우리 집에 와서 빵좀 마시고 먹고 갑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히 거절을 했겠죠?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했죠. 왕의 보답도 거절한 사람인데, 이 늙은 대언자,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의 말을 당연히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늙은 대언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 천사가 자기에게 말씀을 주었다고 말을 하면서 우리 집에 와서 빵 먹어도 되고 물 마셔도 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이 늙은 대언자의 말이 거짓말이다라고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전해 주셨다면, 오늘 처음 본 사람이 천사가 말했다고 해서 그 말을 곧이곧대로 사실 믿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갈라디아서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천사가 이야기를 했든 누가 이야기를 했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결국 거짓된 이 늙은 대언자를 따라가 빵도 먹고 물도 마시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이 돌아가는 길에 길가에서 사자를 만나 죽게 됩니다. 사자, 우리나라에는 사자가 없었죠.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호랑이가 있었고요. 그 호랑이하고 옛날 어린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게 호랑이하고 마마였잖아요. 이게 수도. 그리고 그 호랑이가 무서워하던 게 꽃감이었고요. 우리 동화 읽어주실 때 나오죠? 우리나라에서 호랑이가 정말 무서웠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호랑이는 없었고, 광야나 이렇게 많다 보니까 사자가 많이 있었는데, 사자가 보통은 배가 고파야 사람을 해칩니다. 그냥 배가 부른 상태에서 사람을 잘 해치지 않는다고 본성적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사자들은 오히려 배가 고파서 사람을 죽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삼손 시대에도 그렇고요. 이 사자가 배가 고파서 누구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먹었어야 하는데 그냥 그 옆에 서 있었어요. 이 사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은 죽게 됩니다. 늙은 대언자의 거짓말에 쉽게 속아 넘어갔다는 것이 사실 요 직전에 여로보암 왕을 대할 때를 생각해 보면 쉽게 믿기지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 왕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고요. 사실 그건 죽음을 각오하고 전하는 거였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 앞에서 나간다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어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제 왕에게 하나님께서 전하라 말씀하신 것들을 왕에게 전했죠? 그때까지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았을 겁니다. 전하고 돌아섰어요. 돌아설 때 왕이 보상도 거절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왕궁을 빠져나올 때 이제 어쩌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이 주어진 일을 대략 다 마쳤다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해방감을 느끼고 긴장이 좀 풀어졌는지도 몰라요. 물론 이 늙은 선지자가 처음에 우리 집에 와서 빵좀 먹겠습니까? 했을 때 거절은 했지만 왕을 대하고 있을 때와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유다로 돌아올 때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됐었어요. 이 사람은 유다 출신입니다. 지금 열왕기상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역대기 하 말씀을 보면 그가 유다에서 출발해서 여로보암 왕을 만나고 다시 유다로 돌아와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다까지 돌아와라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준 명령의 완료였어요. 예, 그래서 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유다까지 돌아와라가 이 사람이 받은 최종적인 전부였습니다. 근데 이제 왕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긴장을 좀 풀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의 길이 끝마쳐질 때까지 긴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때그때 영적인 전투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 동료들을 위해서 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그때그때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 거룩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때그때 영적인 전투들을 할수 있지만 그 전투 하나하나가 끝났다고 해서 우리의 이 믿음의 싸움이 종결된 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 돌아갈 때, 유다로 완전히 돌아왔을 때 종료가 됐던 것처럼 우리의 싸움도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끝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요 바로 뒤에 4장 8절,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네, 우리의 달려갈 그 길들이 끝마쳐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의의 관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하시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후에 이 늙은 대언자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체를 수습하고 묻어주면서 자기도 그 옆에 묻어달라고 애곡을 합니다. 이 늙은 대언자는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도 듣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요. 하지만 또 악의가 있었던 것 같지도 않습니다. 사실 이 늙은 대언자가 처음에 행동했던 것, 말했던 것과 뒤에 가서 행동했던 것들이 약간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처음부터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는 사실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단순히 대접하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따르는 자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려고 했던 것인지 좀 불분명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요, 인터넷으로. 우리말로도 검색을 해봤고, 영어로도 검색을 해봤는데, 뭐, 우리나라 목사님들이나 또 미국의 목사님들도 이 늙은 태연자가 왜 그랬는지를 정확하게 어디 성경에서 딱그 이유를 발견하시지 못한 것 같고, 이제 보통 그 목양자들께서도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 어쨌든 정확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랬는지.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찢겨 죽은 후에 이 늙은 대언자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이로다라고 애통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실 유도를 해놓고요. 이 늙은 대언자를 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 형제들을 권면하고 위로할 때좀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형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나누면서 형제가 계속해서 말씀 안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올바른 방법으로, 모습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의 불순종을 통해 여로보암의 죄들을 계속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때가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죽게 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때로부터 약 300년 정도 지난 훗날 아까 말씀드렸던 남왕국 유다의 왕 요시아가 바로 이 장소 베델까지 오게 됩니다. 이때 여로보암이 만든 제단과 산당들을 다 허물고 비석을 보면서 저게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아, 지금 이제 다시 또 300년 지난 거예요. 이제 요시아 시대예요. 이 요시아 시대는 아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 찢겨 죽고 이 이스라엘로부터 300년 지났을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왕국 자체가 멸망한 지도 100년이 지난 후에 요시아가 베델에 와서 저 비석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베델 사람들이 왕에게 설명을 했어요. 아, 바로 요시아 왕, 당신이 하신 일들을 선포하시려고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이 묻혀있는 그 돌무덤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베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 왕 여로보암으로부터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 패역한 왕들로 가득 차 있던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섬기게 하지 못하고 이 마귀를 섬기고 있던 이 베델에서 무려 300년이나 이 하나님의 사람이 비석이 거기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비석이 산당들과 몰렉을 섬기는 그러한 제단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300년간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 사람의 이 묘비가 사람들에게 계속 경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보고 돌이켰어야만 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의 비석이 하나님께서는 저는 하나님의 사람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사자에 찢겨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또한 그 비석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그 비석을 300년간 남겨놓으셨다, 경고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의 비석을 보면서 저 사람이 왜 죽게 되었는지, 마지막까지 완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마 보고 깨달았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13장, 열왕기상 13장 말씀까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14장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되는 일이 생기자,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가 이제 여로보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을 좀 이용해 보고자 하는 마음들이 많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여로보암에게 경고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일들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마지막에 성경에 기록된 이 늙은 대언자의 말을 쫓아서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지, 그의 마음에 어떠한 것들이 들어있길래 그랬는지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이 교훈을 통하여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 중요함을 우리가 한번 나누고 마음속에 간직하기로 원합니다. 여로보암 같이 그 패악한 왕이 또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원치 않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지 않는 그 길들로 이끌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통한 여로보암에게 경고하셨던 것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하나의 그 영혼들, 그 사람들, 또 오늘날에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고 또한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한 이것들이 우리의 삶의 교훈이 되어 우리의 믿음의 여정들 가운데 마음속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뒤에 계속 이어질 오늘 예배와 또 찬양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우리 지체들의 마음에 기쁨과 또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님께 참 우리의 시간들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